에스라서 9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줘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스라의 기도, 기스라의 회개 기도는 참 가슴 아픈 기도입니다. 어떤 개혁이든 개혁을 시작하면은 가장 저항하는 세력은 바로 내부자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정작 예루살렘의 성전이 70년 만에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신앙개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늘 개혁을 시작해보면 현실은 어디선가 마치 깨어지고 금이 간 바가지에 물이 새듯이 그냥 그렇게 새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일들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할 때도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런 일이 시작되었듯 지금 또한 뭐 오늘 이 에스라도 개혁을 앞두고 개혁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가 했더니 웬걸 이 개혁을 가로막고 개혁을 불가능하게 사실상 만드는 마치 토호 세력과도 같은 저항하는 사람들, 개혁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부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 것이죠. 9장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시기적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바사에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정말 새로운 신앙을 결단하고 불과 한 서너 달 지난 이후에 이제 에스라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지금 현실은 전혀 신앙의 개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가장 앞장서야 될이 지도층이 이 쫓아내야 될 이방 백성들과 통혼 때문에 이 결혼으로 묶여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이 뭡니까? 그 땅에 정말 우상들에게 숭배하고 그리고 그 땅을 더럽혀 놓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온갖 음란과 그런 타락한 부패한 행동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걸 청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냈더니 그걸 제대로 하지 않다가 결국은 바벨론까지 포로로 갔다 왔는데 갈때 남겨진 자들도 그렇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4만 5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와가지고는 또꽃 같은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무슨 이게 뭐 재판되었나? 사사시대 모습이 또 그냥 그대로 일어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34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런 짓을 자꾸 계속하게 되면 결국 덫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간 목적과 소명을 다 잊어버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이유와 목적과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깊이 이렇게 연루가 되다 보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따르라고 했는지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지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그 땅에 간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가 없어지듯이 그렇게 되고 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7장에 그 느헤미야의 개혁을 가장 가로막는 사람이 그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이 암몬 사람이 가장 이렇게 도비아가 어렵게 만드는데 이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보면 내통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그래서 느헤미야서 6장 18절에 보면 도비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머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게 결혼으로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 암몬 사람인데 도비아도 결국은 유대 지도자인 스가냐의 사위가 되어 있고 또그 스가냐의 사위가 되어서 스가냐의 딸과 결혼하더니 아들 여호하난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또 누구와 사돈을 맺는 거 하니까 예, 무슬람의 딸을 또 아내로 맞이해서 이게 또 겹산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결국 나중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와 모든 걸 얻었지만은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그 처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의 신전을 하나씩 다 지어주더니 나라가 결국 두 조각이 나고 말더니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살이라는 게. 참, 이 결혼의 문제가 뭐늘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사는 걸 보면 볼수록 결혼이 중요해요. 결국은 거기 가서 다 부딪힙니다. 뭘 성공했네, 뭘 돈을 모았네, 자리가 높아졌는데, 결국 가정에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나. 그게 결국 삶의 마지막을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만 결정하나요? 자식들도 거기에 얽혀있고, 그 자식의 자녀들도 또 얽혀있고. 그래서 결혼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 시대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하면 불신자들하고 결혼을 안 해야 됩니까? 결혼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이 가져오는 신앙의 결국은 타락 때문에 그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신앙을 지킬 수만 있다면 뭐 선교지 가서 선교지 주민들하고 결혼한 대로 어떠며 뭐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그쪽을 전도해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가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결혼하는 목적이 안 믿는 집에 갈 때는 저 집안을 통째로 다 전도하고 말리라. 남들은 뭐 20대, 30대 선교사도 가는데 내가 선교지는 못 갈 망정. 저 불신자 집안에 가서 한 10년 고생하면 저 집안은 내가 못 바꾸랴. 그런 각오로 가면 좋은데 가서 호강이나 좀 해보겠다고 갔다가는 뭐 판판이 당하고 마는 거죠. 신앙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4절, 5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기 보니까 이게 남들은 뭐 겉옷 하나 찢기도 어려운데 예스라는 이 말을 듣고 나더니 막 속옷이고 겉옷이고 다 뜯어버렸어요. 이건 슬픔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너무너무 그냥 이렇게 슬프고 기가 막히면 옷을 뜯지 않았어요. 옷을 잘 뜯기도록 만드는 것 같아. 쭉 뜯으면 그냥 단추가 두두두 떨어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자가, 그 다음에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었어요. 이게 레위기에 보면 왜 수염과 이렇게 머리를 밀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밀지는 못하고 그냥 이거 다 쥐어 뜯었대요. 다 쥐어 뜯었대요. 분노의 표현입니다. 기가 막혀서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에스라 혼자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같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신앙은 참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이런 슬픔과 분노에 잠겼더니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회개의 실마리를 찾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나서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할건다 했어요, 지금 에스라가 보니까. 속옷 찢었고, 겉옷 찢었고, 머리털 쥐어뜯고, 수염 쥐어뜯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는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았더니 에스라 곁에 같이 앉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참. 나중에 뭐 요엘서 보면은 하도 옷을 자주 찢으니까 옷을 제발 찢지 말고 마음을 좀 찢어라.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에스라가 이렇게 철저히 슬퍼하고 분노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어떤 일을 불러일으키는지 그 뒷얘기에 이제 이거예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전부 내가 없고 우리에 관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전형적인 기도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에스라가 무슨 사돈을 무슨 이방인하고 맺었습니까?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근데 옷은 혼자 뜯고 머리는 지 혼자 지어 뜯고 회개는 혼자 하고 있어요. 누구 죄를요?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죄죠. 조금 남겨둔 자들, 남은 자들조차도 돌아와서 이렇게 타락하다니요. 이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들. 그 몽땅 회개를 에스라와 그 몇몇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크리스찬들이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불신자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신앙 공동체란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이란 죄에 눈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죄만 짓고 사는 저 사람들처럼 살게 해달라가 아니라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줄 알고 저렇게 사는 게 온당한 줄 알고 저렇게 눈만 뜨면 죄가 짓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대속해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게 중보기도요.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었던 이유고 다니엘이 또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고 오늘 보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는 내 죄를 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온 그냥 쥐어 뜯어가면서 옷을 뜯고 숨을 뜯고 가슴을 찢어가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부흥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1907년 1월 달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은 무슨 성전을 크게 지어서 부흥한 게 아니잖아요. 사경회를 그렇게 뭐 열심히들 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그렇게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줄줄이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 아내를 앞에 두고 간음한 행위를 고백하고 옆에 친구를 두고 돈 떼어먹고 속인 걸 고백을 하고 다 그렇게 회개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흥의 시작 아니에요. 부흥은 무슨 큰 교회 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성도들이 몰려든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 정직한 회개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온통 기도가 뭐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는 뭘 달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드리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줄 터인데 뭘 드리겠다는 작정은 없고 막 뭘 달래. 집에 쌓아놓은 것도 엄청 많으면서.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게 에스라가 이건 뭐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통곡하고 가슴을 절절히 미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저 좀 살려둬가지고 남겨둬서 다시 또 귀환을 시켜놨더니 1차 귀환한 포로생활 70년 마치고 귀환한 자들이 또 저 모양이니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낯짝을 들고 뭘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기도라는 것이 여기 우리가 토탕 27번 나옵니다. 이 기도 전기도에 우리라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는 기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죄해달라고 말이죠.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야 이런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정말 뭐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에 이게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를 다니는 무슨 처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앞두고도. 뭐 그냥 달라는 게 세상 애들하고 똑같은 남자들을 구한단 말이에요. 또 교회를 다니는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꼭 세상 애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 다 없어도 그냥 인물은 봐야 되고 말이에요. 또 딸내미들은 또 다 보는 데다가 신앙까지도 봐야 되고 말이에요. 자기 신앙은 별 것도 아니면서. 그걸 어느 남자가 돌았다고 그런 여자한테 오겠어요? 안 될 결혼만 계속 놓고 결혼은 이걸 뭘 하는 거예요? 그저 저 집안 하나 가서 제가 발칵 뒤집어 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 집에 결혼만 하면 저 집 몽땅 다 주님께 데려오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뭐 결혼이 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신명기에 보면 말이죠. 신명기 7장 1절에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냐?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냐? 왜 교회 다니냐? 같은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소? 그가 마찬가지. 신명기 7장 1절부터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호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게 보호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거 하라고 가나안 땅에 가라가 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까닭은 세상처럼 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부터 변해라. 너희들부터 변해야 한다. 그게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변하는 데 있는 것이요. 신앙의 목적은 변화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덜도 더도 아니에요. 세상처럼 되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가진 것 탐내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올라가는 자리 좀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집에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타는 차 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진 건 몽땅 다 팔아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재물을 팔아서라도 친구를 얻고 사람을 낚으라고 다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사람은 낚기는커녕 사람처럼 변해버리고 마니 무슨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면 그리스도인이 왜 필요합니까? 교회 다 문 닫는 게 낫지. 문 닫는 게 낫지. 설교는 하면 뭐하고 무슨 뭐 예배는 드리면 뭐합니까? 누가 받기나 합니까? 그 많은 예배 나는 안 받는다 그래요. 그 많은 헌금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럴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 이게 에스라의 회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저 너 설교하면 뭐 합니까? 저부터 해야지. 베이직 교회부터 해야지. 이런 회개가. 그렇지 않겠어요? 자, 15절 읽고 마칩시다. 뭐 아무리 흥분해 봐야 뭐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는 무릎 꿇고 두 손 들었대. 저는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부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 자들의 회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뭘 잘 살게 되면 큰 타락이 앞서 이제 놓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이 생기면 저게 지금 망하는 길로 간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 살아가는 패턴으로 살아가지고는 아무 변화도 못 일으킨단 말이에요. 교회가 돈을 못 이기면 아무 교회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뭐 다 갖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죠. 그러나 만모니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수중에 들어가면 무슨 뭐 자본주의 이름으로 살건 공산주의 이름으로 살건 거기 들어가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의 아무 목적도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르고자 하오니 저도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이기고 삽니까? 돈을 다루는 영성을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되겠다는 게 다 없어지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죠. 너 죽고 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이 길을 가자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은 없고 우리밖에는 기도를 하지 않는 내 기도는 하나도 사라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 몇 사람 있으면 교회는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부흥을 꿈꾸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새로 짓는 부흥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에스라처럼 기도하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그렇게는 못할 망정 통곡하고 골방에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907년 이 땅에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흥 참된 회개로 인한 부흥 2022년에도 그런 부흥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부흥이 없다면 이 나라 이 민족에 무슨 소망이 있으며 이 땅이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주님 이 땅이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지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동안 그 잠시 동안이라도 주께 엎드려 주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어 주님 이 죄인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낱낱이 죄를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 죄를 솔직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사람이 변하는 부흥이 이 세상이 변하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흥을 시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참된 부흥을 일으키심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께 부르짖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들 위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